제 19 몸.
3장 몸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전인지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가 특별히 우리의 몸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위한다고 생각할 뿐 우리의 몸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이 생명을 얻은 후에는 또한 우리 몸에도 도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다만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하고 우리 영이 성령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영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분명하게 몸을 언급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전인 것은 단지 일종의 특권이 아니라 더욱 효력을 바라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우리 마음 눈을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 몸의 강건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장래 우리의 썩을 몸을 살리시지만 오늘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의 온 존재의 모든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가련한 감옥이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도리어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체험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당시 육신 안에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풍성한 생명을 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영생이 다음 구절에서 말한 참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뜻은 그가 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사망의 현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체험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속에 사망과 생명의 두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한 면으로는 소모하는 것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음식물과 휴식이 소모되는 것을 보충합니다. 소모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음식물과 휴식의 공급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과도한 영양 공급은 생명력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몸의 누적 현상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모는 사망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생명과 사망,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몸으로 감지하는 피곤은 일반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들의 소모는 다만 육체의 방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며 형제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자기 몸을 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상실한 체력을 음식물과 휴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 받기 전에 몸이 아주 강건했으나 부르심 받아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쇠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생활과 일과 영적인 전쟁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죄인들과 악령들을 접촉함은 우리의 몸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여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육신의 모든 요구를 채우기 위해 오로지 천연적인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물과 보약과 의약품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근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일과 씨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 필요한 힘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믿는 이가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 안에서 원수와 씨름하는지를 알아야만 주 예수께서 그의 몸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에 보배로움을 알게 됩니다. 모든 믿는 이는 마땅히 그가 주님과 연합한 실제를 보아야 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가지와 나무 줄기의 연합은 곧 나무 줄기의 생명이 가지 안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 예수님과의 연합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연합을 영에만 제한시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주님과 연합한 그 실제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흐른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끊어졌다면 다만 영 안에 평강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치유하심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된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충만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몸 안으로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 예수의 생명과 끊어졌다면 우리는 치유하심과 건강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주 예수와 더 깊은 연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런 일들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 주심은 물질적인 체험이 아닌 영에 속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 안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죽을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 과거에 나의 죽은 영을 살렸듯이 오늘날에도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영광스러우며 항상 이기는 생명이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비록 혼 생명이 여전히 우리 몸의 유기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의지하여 생명을 우리의 지체 안에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체 안에 혼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에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로 생명이라는 놀라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힘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의 생명임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양육하고 살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연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음식물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할 때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사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물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바라는 효력을 내지 못할 때 그분의 말씀은 음식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전자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후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그분의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듯이 그분의 말씀 또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가르침과 신조와 도덕적인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되고 우리와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양식으로 취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연적인 음식이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실은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공급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적 생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가 영적 생명의 필요보다 적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체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결코 나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정하심은 바로 그들이 강건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종신토록 연약함에 묶여 죽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만큼 주님께서 약속한 몸의 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의 생명만 주고 그날의 힘은 주지 않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믿는 이가 믿음으로써 이 보배로운 약속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그들의 모든 날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힘이 그들의 날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들의 힘이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의 힘 또한 그렇게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아침 또다시 아침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오늘의 힘도 내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영에 속한 것만이 아닌 육신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힘이 되시는 것이나 그분의 생명이 믿는 이의 몸에 공급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죽은 것 같은 몸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문제는 사람 자신의 몸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서 나타낸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갈렙의 몸의 상태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의 힘이 되고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힘을 조금도 상실되지 않게 했는지를 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삼손의 기력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능히 그러한 힘을 사람의 몸에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삼손에게 부도덕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중심에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를 본다면 몸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른 시편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몸에 힘이 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나중의 상태를 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요. 바로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일을 위해 증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들은 분명 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을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힘을 더하도록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에 힘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에 힘이 되실 뿐 아니라 더욱 몸에 힘이 되고자 하십니다. 구약대의 은혜로 나타난 것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몸의 능력으로 체험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얻은 축복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한 체험은 마땅히 그들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영성에 관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몸을 잊은 채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오직 영성에 국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질병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사 우리가 질병을 이길 뿐 아니라 더욱 약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우리가 몸이 강건해져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몸의 생명이 되어 우리의 몸도 그분을 의지해 살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후에 우리는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만이 아닌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의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 우리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 흐른다는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에서 그분의 몸에까지 흘러서 몸으로 생명을 얻고 유기적이게 하며 생기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러한 몸의 한 지체일진데 우리 몸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믿음으로써 영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은 생명의 분량이 어떠하면 실제로 얻은 생명의 분량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 이의 몸이 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많은 믿는 이들이 처음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밝히 나타나 있는 가르침들을 줄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체험을 살펴본다면 이것의 보배로움과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의 몸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육체에 있는 이 가시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시가 사도의 육체에 일으킨 영향은 그의 몸을 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약함은 원문에서 신체적인 약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인들도 사도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자신도 그가 처음 그들과 있을 때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는 사도가 영의 힘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말한 약함은 영의 무력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약함은 위 구절들에서 말한 육신의 약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두 번씩이나 몸이 곧 죽게 될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몇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의 본래 상태는 아주 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오랫동안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돕고 그를 강건케 한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대항의 원칙입니다. 가시는 바울에게서 제해지지 않았고 가시로 인한 약함 또한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과 대항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에게서 가시가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서 약함을 떠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바울 안에 거하면서 그의 약한 몸이 채울 수 없었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심지를 태우지만 기름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심지가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가 약한 것은 여전하나 기름이 심지를 대신하여 불의 모든 요구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힘이 되는 원칙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약하고 반드시 죽게 될 성질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몸에 충만하사 본래 몸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상태를 본다면 바울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그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강건함이 특별히 사도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야로 쉬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일을 했으며 그것은 아주 강건한 선호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을 압니다. 만일 그의 몸이 성령에 의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약한 몸을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힘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강건케 하셨습니까? 그는 앞에서 이미 그의 몸에 대한 문제를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10절과 11절이 비록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지의 문제이며 11절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 많은 믿는 이들이 진정 원망과 근심 없이 순종하고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굴과 목소리와 행동으로 주 예수의 미덕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으로서 그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의 생명이 그의 비천한 몸을 위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에 주님의 정결케 하심과 주님께서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을 믿을 때와 같이 믿음으로써 주님에 의해 그의 병든 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주님의 은혜로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만 치료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10절의 체험은 가졌으나 11절의 것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강건케 하고 힘있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강건케 되는 것은 이후로 그 몸의 본질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의 본질은 여전히 전과 다름없지만 이 몸에 힘을 공급해주는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공급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 산 후에 다시는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 의해 장막을 치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부주의함과 독립적임 혹은 범죄로 인하여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없고 다만 흑암의 권세를 공격함으로써 몸에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깊은 체험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자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약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결코 그의 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인정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김에 근거하는 것을 봅니다. 바꾸 말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은 반드시 완전히 부인되고 주 예수의 생명만이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가 없는 영적인 생활과 몸의 건강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고 일하도록 그분의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힘을 낭비하도록 우리 몸에 그분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심과 힘을 구하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건강과 힘을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합니다. 즉, 그들 자신이 더 편해지고 더 즐거우며 더 편리하고 더욱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연약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더욱 자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뜻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오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막바지에 이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구한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 예수님의 끊임없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생명입니다. 우린 그분의 전생애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인 것을 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가 주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역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의 생명을 또한 그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도록 주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까? 범사에 자기가 무엇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일의 성취를 위해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그들 육체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방면을 주의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방면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천연적인 능력과 예수의 생명. 만약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선천적인 결함이 좋고 더욱 큰 저항력이 있어서 고통과 질병 없이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과실과 죄악을 탓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창세 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몸이 부담되는 존재이므로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 새 몸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예비해 주실 때 그분은 그 안에 모든 제한과 위험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고통스러운 체험 가운데서 새로운 몸을 추구하고 원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힘과 바꾸고 비록 우리의 몸이 새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몸이 의지하여 사는 그 생명은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경과 혈관과 모든 세포에 그분의 힘이 충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의 약한 본질을 강건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고도 남는 큰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해 살도록 우리 몸의 생명이 되고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를 우리 몸의 생명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사 우리 몸에 큰 힘을 옮겨 부어 일생 고통을 당하지 않고 병을 앓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항상 쇠약하고 후폐해져 갔지만 주 예수의 생명은 끊임없이 그의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주 예수를 우리 몸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의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으로는 한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가 천연적인 힘을 의지하여 자기를 선자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주님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의탁한 것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축적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써야 할 때 다만 주님께 나와 들이마십니다. 한순간의 호흡은 그 순간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누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고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생명의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주시는 주님을 떠나 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자신의 힘을 임의로 낭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필요를 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뢰함을 요구하십니다. 만나를 하루에 한 번밖에 거둘 수 없듯이 우리의 몸도 순간순간 그분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일을 제한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사람의 지혜로는 모험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는 담대히 순종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분의 위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어떤 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승리합니다. 우리는 다 너무나 강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힘은 오직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그분의 힘은 더욱 나타내어집니다. 우리의 힘은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체한다면 실패와 수치 외에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는 이는 현재 자기의 몸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쇠약해지기 시작할 때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천적인 강함과 선천적인 약함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창조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믿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설령 그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갈급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건하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의지로 약함을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가 육체의 기력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감히 주님께서 명하신 것 이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처럼 주님의 능력 주심이 없이는 감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일을 한다거나 임의로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자기 뜻대로 무엇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그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 감금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믿는 이는 원래 이러한 생명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일을 온전히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보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들의 일시적인 칭찬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의 몸의 힘은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활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어나가고 우리의 불완전한 몸으로 그러한 일을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임의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나서 일을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 생명의 복락. 만약 우리가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의 생명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몸이 주로 인해 강건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주로 인해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일찍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뜻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되시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든 우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그것으로 인한 생활과 장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주를 위한다는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를 염려하게 했던 것은 이제 다시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원수가 이것은 너무 모험적이고 저것은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알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 몸에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이 임하든 그것은 그분에게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기관은 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것도 우리를 조급하고 분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은 아마도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거나 조급히 구원할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이나 편안한 수면이나 적합한 기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은 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든지 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해 안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조급해하고 분주하고 뛰어다니지만 믿는 이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때를 앙망합니다. 그는 생명을 자기 손에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평강입니까? 이러한 때에 믿는 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얻으실 찬미를 상실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위해 베푸신 구원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의 목적은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모든 은사보다 더욱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치료하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을 탐내고 오로지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가 계산적인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믿는 이가 구하는 것은 치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그의 건강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받지 않습니다. 믿는 이는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일 뿐 하나님 자신에 있지 않을 때 이미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믿는 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는 조급하게 도움을 청하거나 축복을 구하거나 공급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손에 맡길 것입니다.